성경 말씀 에베소서 1장 5절입니다. 다 함께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멘. 웨스트민스터 대교리 문답 오늘 74문입니다. 양자로 삼는 것이란 무엇인가? 양자로 삼는 것은 그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또는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거저 주시는 은혜의 행위인데 이것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은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의 수요에 들게 하시고 그의 이름을 그들에게 주시며 그의 아들의 영을 그들에게 주시고 하늘아버지의 보호와 다스림을 받게 하시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갖는 온갖 특권을 받게 하실 뿐 아니라 모든 약속의 후사로 삼으시고 영광 중에 그리스도와 함께 후사가 되게 하시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칭의에 대해서 설명한 이후에 이제 대유리 문답은 양자됨에 대해서 해설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칭의는 예수를 구주로 믿어 우리가 법적으로 어떤 신분의 변화를 얻게 되었는지를 설명하는 것이고 양자는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의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어떤 변화가 일어나게 되었느냐 어떤 관계를 이루게 되었느냐 그래서 그 결과로 어떤 특권을 얻게 되었는지를 설명하는 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심판자로서 이제 우리를 의롭다 칭하여 주신 것이고 아버지로서 우리를 양자로 받아주신 것입니다. 칭의와 양자는 모두 중생의 순간 즉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칭의가 일어나고 그 다음에 한참 있다가 양자됨이 생기고 이렇게 시간의 순서에 의해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중생의 순간 동시에 함께 발생하는 그런 일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칭의와 양자는 어떤 과정을 통해 진행되고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칭의와 양자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즉각적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칭의도 그러하지만 양자됨 역시 우리가 하나님의 양자가 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이나 공로를 쌓아야 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오늘 이 대유리 문답에 보면 양자로 삼는 것은 그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또는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거저 주시는 은혜의 행위인데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또는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저 베푸시는 은혜의 행위가 양자됨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에게 찾아오셔서 마침내 그를 변화시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는 양자로 삼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모든 일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칭의와 양자는 동시에 일어나는 일로 이것은 순서에 따른 것이 아니고 서로 그렇기 때문에 구분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칭의의 은혜를 입은 자는 동시에 양자됨의 은혜를 입는 것이라는 거죠. 칭의를 받지 않은 자가 양자가 될 수가 없고 양자가 된 자가 칭의를 얻지 못하는 이런 일은 일어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사실은 칭의도 양자됨도 모두 하나님의 편에서 일방적인 사랑에서 비롯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사랑도 이렇게 하나님께서 정하신 모든 내용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이 되었고 우리에게 그 효력이 미치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올바로 알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핵심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우리 때문에 우리를 양자 삼으신 것이 아니라 그 양자 됨의 조건을 이루신 하나님의 독생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안에서 우리를 자녀 삼으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결코 그리스도의 대속하신 은혜와 사랑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이 신앙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전부인 이유는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모든 게 그리스도를 경유하지 않고 우리에게 하나님이 곧바로 우리에게 전달하시거나 우리와 관계를 맺으시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이유도 아들의 대속하신 희생 때문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이어서 이것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은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의 수요에 들게 하시고 그의 이름을 그들에게 주시며 그의 아들의 영을 그들에게 주시고 이렇게 계속해서 대유리 문답이 양자됨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칭의를 입은 자들은 그렇게 모두 하나님의 자녀의 수에 포함이 됩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하나님의 자녀의 수효에 포함이 돼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칭의를 입게 된 것이고 양자의 은혜를 얻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그들에게 주었다는 것은 이제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얻게 됐다는 것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라는 인치심을 받게 되었다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6장 18절에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제 그들에게 아들의 영을 주셨다라고 대유리는 설명합니다. 갈라디아서 4장 6절에 너희가 아들인 거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로마서 8장 15절에서 16절은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바라고 부른다. 우리말로 하면 아바라는 이 아람어가 아빠라는 말입니다. 아빠. 아버지도 아니고 아버님도 아니고 아빠라는 좀 이렇게 다 큰 자녀가 그렇게 부르기에는 좀 쑥스러움이 있지만 어린 자녀가 아빠라고 다정하게 친근감 있게 부르는 표현이 아바입니다.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그것은 우리가 아들의 영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아, 그 뭐 아빠라고 부르는 게 어렵나? 그건 한번 물어보죠. 여러분들이 다른 아저씨를 보고 지나가는 아저씨를 보고 아빠라고 할 수 있습니까? 그럼 미쳤다 그러겠죠. 지나가는 아저씨가. 그렇게 할 수도 없을 뿐더러 굉장히 그렇게 하면 정상적이지 않은 게 되는 거잖아요. 아들의 영을 받지 않은 자는 즉 불신자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합니다. 우리에겐 그게 그렇게 쉬운 일인데 내 아버지를 아빠라고 부르는 게 어렵지 않듯이 하나님을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는 게 전혀 어색하거나 그게 불편하거나 그렇지 않은데 아들의 영을 받지 않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보이 하나님 아버지라고 해보십시오.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지도 않고 인정하지도 않으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자녀들만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면서 깊은 부성적인 사랑을 느끼고 그래서 그 하나님 아바를 찾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것은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라 양자의 영을 받았기 때문이다. 아들이기에 딸이기에 아버지 아빠라고 부를 수 있듯이 그 자녀들만 하나님을 그렇게 부르고 신뢰하고 경외하고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언제나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우주 만물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아빠라고 부를 수 있고 우리가 하나님과 그와 같은 관계 속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되고 그 하나님 아빠와 자녀된 관계를 기뻐하고 더 돈독하고 친밀하게 하는 일에 우리는 모두 기쁘고 감사하며 즐거운 노력을 다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참 안타까운 게 그런 것이죠. 하나님은 아빠라고 부르며 이 하나님의 품 안으로 달려들고 그 무릎에 앉기를 원하시는데 그 자녀가 한사코 멀리하는 거예요. 아빠라고 부르지도 않고 잘 얼굴도 마주치려고 하지도 않고 뭐 스킨십은 더더군다나 질색을 한다. 내 자식인데도 불구하고 내 아들이고 내 딸인데도 불구하고 나를 그렇게 대한다면 아버지는 어떤 마음이 들까요? 그 자식에게서? 한없이 서글프고 서운하고 섭섭하고 이 하늘에 둘도 없는 내 자식이 나를 이렇게 멀리하다니 나를 아버지라고 부르지도 않는다니 가까이 오려고 하지도 않는다니 눈도 마주치지 않으려고 하다니 대단히 아버지 입장에서 대단히 서운한 일이고 섭섭한 일일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빠, 아버지다. 내가 너희의 아빠요, 아버지다라고 얘기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생각해 본 일도 없고 그렇게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자 하는 마음도 없다면 이건 전혀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지 못하고 있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보십시오. 아빠와 아들, 아빠와 딸의 관계를 할지라도 그 사이에 친밀함이라는 게 없으면, 애틋한 사랑, 그리고 깊은 신뢰, 존경 이런 게 없으면 얼마나 슬픈 관계가 되겠습니까? 한 집안에 있어도, 같이 차를 타고 가도, 같이 어디를 나들이를 해도 그 부자지간에 혹은 부녀지간에, 모자 모녀간에 친밀함이 없다면 얼마나 서글픈 관계가 되겠냐고요. 그 사이에 깊은 신뢰와 존경을 찾아볼 수 없다면 얼마나 그것이 어렵고 마음을 괴롭게 하는 일이 되겠습니까? 신뢰와 사랑은 어디에서 비롯됩니까? 그 관계에서 느끼는 따스함에서 비롯됩니다. 따스함. 신자는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따뜻함이 있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따뜻하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그 은혜가, 그 하나님의 나를 향하신 긍휼이 여기심이 한없이 따뜻하다. 따뜻함이 없는 관계에서 무슨 사랑이 있고 친밀함이 있고 신뢰가 있고 존경이 있겠습니까?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그 관계가 불편하지 않고 정말 나에게 기쁘고 즐겁고 감사하게 되고 깊이 신뢰할 만큼 존경하게 될 때 그런 감정이 만들어지는, 오랜 세월을 통해서 결국 깊은 관계가 이렇게 만들어지게 되듯이 하나님과의 관계도 아버지와 아들, 딸이라는 관계의 그 설정만을 가지고는 깊어지거나 뜨거워질 수 없는 것이고 사랑하고 신뢰하는 사이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에 관해서.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고 그 하나님의 부성적인 사랑과 속성을 경험하게 되면서 그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어지는, 아버지와 함께 오랜 인생을 한 집안에서 같이 살면서, 어머니와 같이 살면서 그 자녀가 아버지에 대해서 어머니에 대해서 사랑할 수밖에 없고 존경할 수밖에 없고 애틋한 정을 느낄 수밖에 없게 되듯이, 예? 되듯이 자연스럽게 아버지이기 때문에 어머니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그 자녀라는 관계 속에서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 속에서 그 하나님의 부성적인 사랑을 맛보게 되고 그것이 누적이 되어야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를 때 진한 감동과 감격과 감사가 흘러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아무도 없는 예배당에 자리에 앉으셔서 다른 기도하지 마시고 하나님 아버지라고 한번 불러보세요. 그렇게 10번이든 20번이든 100번이든 하나님 아버지 하고 불러보시란 말입니다. 여러분들의 가슴에 어떤 하나님의 찾아오시는 은혜가 있는지, 어떤 자녀가 아버지를 진지하게 아빠, 내 아버지 이렇게 부르는데, 일 없어, 듣기 싫어, 저리 가, 이런 아버지가 어디 있겠어요? 아들과 딸이 간절하게 전화 수화기 넘어서 아버지, 어머니, 너무 보고 싶습니다. 지금 아버지에게 너무 찾아가고 싶어요. 어머니의 품이 너무 그립습니다. 라고 말할 때 어느 부모가 당장에 오너라, 아니면 네가 어디 있는지 얘기해라, 내가 한달음에 너에게로 가마 라고 응답하지 않을 부모가 어디 있냔 말입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그런 감동이 있느냐? 하나님 아버지라고 우리가 수도 없이 하나님을 부르고 있어도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버지라고 불렀을 때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무엇이, 어떤 감정이 밀려드시냐 하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께로부터 그런 부성적인 깊은 사랑을, 그 친밀한 교감을 느끼고 있습니까? 양자됨의 그 특권과 은혜를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지를 돌아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또 한 주간이 시작되면서 어떤 삶 속에서 어떤 톱니바퀴 속에 물려서 맞물려서 돌아가는 그런 힘들고 복잡한 삶을 살아가시는지 알 수 없지만 여러분들이 어디 있든지 뭘 하든지 어떤 감정에 빠져들든지 하나님 아버지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하나님을 부를 수 있고 찾을 수 있는 특권이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이 요원해졌다면 그것은 우리의 죄와 불순종과 게으름 속에서 그 원인을 찾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야 진정으로 하나님과 복된 아버지와 그 자녀됨의 그 친밀한 관계를 회복해 나아가야 되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우리의 삶의 급선무입니다. 그것이 가장 중요한, 가장 최고로 우리에게 중요한 문제라는 거죠. 하늘 아버지의 보호와 다스림을 받게 하시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갖는 온갖 특권을 받게 하실 뿐 아니라 모든 약속의 후사로 삼으시고 영광 중에 그리스도와 함께 후사가 되게 하시는 것이다. 자, 이어서 양자됨의 특권을 이렇게 대리운담에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것은 하늘 아버지의 보호와 다스림을 받게 되고 아들로서의 모든 특권을 받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아버지의 보호와 다스림을 받는다. 자, 이 땅의 모든 아버지의 책무가 무엇입니까? 자녀를 지키고 보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여기서 말씀하는 대로 자녀를 그 다음에 다스리는 것입니다. 보호하고 지키게만 하면 과잉 보호가 됩니다. 자녀를 다스려야 됩니다. 다스린다는 말이 뭐예요? 책망하고 꾸짖고 그 다음에 교정하고 예? 이것이 자녀를 다스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키고 보호하는 것은 모든 위험으로부터 모든 악으로부터 보호하고 지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버지는 자녀의 몸과 그의 영혼을 이 악한 세상으로부터 지켜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버려두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실 뿐 아니라 우리의 인생을 우리 마음대로 살아가도록 좌시하지 않고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십니다. 악을 향해 유혹을 향해 넘어질 수 있었던 우리가 다 알지 못하는 그 수많은 지난 시간 속에 수많은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개입하셨고 간섭하셔서 우리를 보호하셨던 아버지십니다.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그걸 못 느끼는 것이지 나중에 하나님이 그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신다면 아, 그때 하나님이 그렇게 기가 막힌 방법으로 나를 지켜주셨구나. 그 위험 속에서 그 생명을 잃을 수도 있는 그 위험 속에서 하나님 위기 속에서 나를 이렇게 지켜주셨구나. 우리는 다 모릅니다. 우리에게서 일어난 일도 우리가 다 모르기 때문에. 그런데 하늘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지키고 보호하고 계신다. 우리의 인생을 지키고 보호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한 주간을 살아남으셨습니다. 우리가 잘해서 살아남은 것일까요? 우리를 지켜주신 것입니다. 우리를 보호해 주신 것입니다. 누가? 아빠가. 하나님 아버지께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으면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심이니이다. 시인의 고백처럼. 우리는 이 믿음을 가지고 이 악한 세상을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이 양자됨의 특권에 대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예?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늘 불안합니다. 초조합니다. 두렵습니다. 잘못되면 어떡하나? 미래에 대해서, 질병에 대해서, 우리의 열등감에 대해서 언제나 뒤로 물러가고 그로 인해 근심하고 염려하고 절망에 빠져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시편 23편을 매일매일 묵상하고 기도해서 수십 년 동안 날뛴 우울증에서 자유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저에게 고백했습니다. 가만히 그 시편 23편을 또 묵상하고 또 묵상하니까 우울할 이유가 다 사라지더라는 거죠. 우울할 이유가. 그 한 구절 한 구절의 그 말씀이 내가 누구인지를 정확히 보여주고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내 세포 하나하나에 그 각인이 되면서 다른 뭐 약을 먹고 치료된 게 아니라 그 시편 23편의 말씀을 수없이 묵상하는 가운데 그 사람은 자유하게 된 것입니다. 그 진리의 깨달음이 그를 자유케 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됨을 믿고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반드시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피할 길과 도움을 허락하십니다. 그 다음에 아버지로서 우리를 다스리십니다. 다스린 자는 의미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책망과 교훈과 바르게 하는 것들을 의미합니다. 자녀의 그릇됨에 대해서, 자녀의 악에 대해서, 올바르지 않은 판단이나 선택에 대해서 부모는 그것을 교정하고 훈계하고 책망하고 고쳐주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지금의 이 시대는 이러한 부모의 직무를 유기하거나 혹은 그러한 부모의 권위에 불순종하고 거부하는 것이 일반화되고 있는 이런 세태들을 봅니다. 네 하고 싶은 대로 해. 부모도 너를 간섭하거나 가로막을 자격이 없어. 네 인생이야. 네가 원하는 대로 살면 되는 거야. 그게 답이야. 이게 세상이 짓거려대는 사상입니다. 그러나 참 부모는 결코 이러한 자녀의 일터를 외면하거나 무관심하지 않습니다. 부모는 자녀가 하고 싶은 대로 방임하고 방치해서는 안 되는 중요한 사명을 하나님께 받은 자들입니다. 바른 길로 선도하고 이끌고 그렇게 일정 기간 동안은 자녀들을 다스려야 되는 책임이 부모에게 있습니다. 그렇듯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 대해서도 그렇게 무책임하시는 네 마음대로 네 인생이니까 네 마음대로 믿어. 나는 간섭 안 할 거야. 뭐 구원은 내가 받게 해주겠지만 네 인생이니까 네 마음대로 알아서 살아. 이렇게 하시는 분이 절대로 아니시라는 겁니다. 그 증거가 뭐냐?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전에는 모든 게 내 마음대로 됐습니다. 내 마음대로 잘 됐습니다. 그런데 신앙을 갖고 난 이후부터 모든 게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모든 상황이 예수를 믿기 전보다 더 어려워지기도 하고 심지어 징계를 받게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말합니다.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요. 하나님의 참 아들이 아니다. 히브리서가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날까요? 왜 예수 믿기 전에는 내 마음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살아도 문제가 없고 행복하게만 했는데 어떤 계기로 예수를 믿게 됐고 교회를 다니게 됐습니다. 더더군다나 이제 바른 신앙을 따라서 내가 하나님을 바르게 믿어보려고 하니까 점점 더 어려운 일들이 생기더라는 거죠. 왜 이런 일이 생길까요? 하나님의 통치가,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하나님이 그를 바로 세우시고 교정하시고 인도하시고 통치하는 일들이 그의 삶 속에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임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사실은 깊이 감사할 일입니다. 차라리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하나님, 저를 버리시는 것입니까? 하나님, 저를 유기하시는 것입니까? 왜 내 인생에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까? 오히려 그걸 염려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모든 특권이 허락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특권은 바로 하나님의 모든 약속의 상속자가 되는 것입니다. 또한 그리스도와 함께 모든 영광에 참여하게 되고 그 영광의 상속자가 되는 것이라고 대유리문답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로마서 8장 17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여기까지는 참 좋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녀는 그 부모로부터 유산을 상속받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구원과 영생을 통해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기업으로 상속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아들께서 누리고 계시는 그 모든 영광을 우리에게도 상속하여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돈이 많은 재벌이 아들에게 기업을 물려주려고 자기 재산을 물려주려고 한다면 그 재벌인 아버지는 아들에게 제일 먼저 뭘 할까요? 그 제대로 된 아버지 같으면 어떻게 할까요? 바닥에서부터 철저하게 그냥 낙하산으로 떨어뜨리는 게 아니라 모든 것을 경험하게 할 것입니다. 특별히 가장 어렵고 힘든 일들을 자기 아들로 하여금 다 겪게 만드실 것입니다. 왜? 그래야 이놈이 제대로 된 이 기업을 물려받아서 제대로 이것을 지켜나가고 발전시켜 나아가고 운영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에 철저하게 그 아들을 검증하고 테스트하고 진짜 정감이 아니면 너는 안 되겠다 하고 아들에게 물려주지 않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 영원한 영광에 우리를 참여하게 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이 너희는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다가 오면은 된다. 알겠느냐?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그 영광의 기업을 받을 자들로 만들어 가시겠죠.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하고 그 나라에 들어갈 하나님의 자녀들로 하나님이 평생의 그의 삶을 통해 그를 연단하고 다듬고 훈련하시겠죠. 가만히 내버려 둔다. 그건 아버지가 정상적인 아버지가 아닌 거죠. 아들을 사랑하는 아버지는 아닐 것입니다. 그 많은 재산이 그를 죽게 만들 겁니다. 그를 병들게 할 것입니다. 우리가 그 영원한 영광과 그 나라에 상속받을 것을 생각할 때 반드시 기억해야 될 사실은 그래서 그 영광에 참여하기 위해서 이 땅을 지나가는 동안 하나님의 아들께서 경험하신 바와 같이 주를 위해 하나님과 그 진리를 위해 복음을 위해 주께서 우리를 위해 감당하신 그 십자가의 고난을 그 치욕을 우리도 감당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맛보면서 주가 걸어가신 길이 이 길이로구나 나도 그 고난에 동참하며 주님을 따라 그 길을 가련다 하는 마음을 갖게 되는 것이라는 거죠. 주님은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에게 누차 귀에 못이 박히도록 말씀드리는 것은 성도의 삶 속에는 반드시 자기 부인, 자기 파쇄, 자기를 깨뜨려야 되는 순간이 찾아온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우리 자신을 완전히 깨뜨리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무엇이든 우리도 주와 같이 우리가 믿은 이 복음의 가치를 위해 믿음을 위해 나를 던져야 되는 시간 속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는 과정 속에서 반드시 그런 일들을 겪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과하고 지나가고 극복하기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기 때문에 내 사랑하는 딸이기 때문에 너희는 이 영원한 나의 나라를 상속받을 나의 자녀이기 때문에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반드시 우리도 걷게 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지킬 것을 다 지키시고 한없이 우리 자신이 높아진 길에서 그 삶에서 주님의 뒤를 쫓을 수는 없습니다. 이것까지 참고 견디고 주를 위해 인내할 수 있고 손해볼 수 있고 내 모든 자존심 기꺼이 던질 수 있는 그것이 자기 부인이고 우리가 복음을 들고 달려가야 될 땅끝입니다. 그 모든 것을 주를 바라보며 십자가를 생각하며 감당하는 것으로 그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바로 영원한 나라를 상속받을 자인 것을 스스로 증명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성도 여러분 여기까지가 바로 칭의를 입고 양자의 영광을 받은 성도의 삶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을 거부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것을 증명하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 아니고는 십자가의 고난과 그리고 그 최후의 영광을 소망하지 않고는 결코 선택할 수 없는 길을, 우리가 할 수 없는 그 일을 해내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가 성도입니다. 우리는 안전선 안에 가만히 있고 싶지만 하나님은 그 안전선을 다 깨트려버리고 그것을 훌쩍 뛰어넘어서 더 성장하기를 원하고 더 넓어지기를 원하고 더 아래로 내려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에게 주의 은혜가 필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으며 이 약속을 견고하게 붙잡아야 되는 까닭이 바로 이것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이것이 양자됨의 의미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이 모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이 모든 약속의 주인공으로서의 우리의 삶을, 우리의 믿음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는 우리가 되어야 되리라고 믿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